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진 사람이 와서 내두 아들 아이를 데려가 그들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네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저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네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이렇게 늘 보시는 대로 저는 머리카락이 조금 부실한 편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나이 들기 시작하면 누구나 할것 없이 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도 지금도 저는 이 문제를 좀 해결해 봤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노력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 주변에 보게 되면은 이런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대인 기피증을 가진 사람도 있고, 또 그것 때문에 자신감도 없어지고, 그래서 사회 활동에까지 많은 지장을 받는 이들이 종종 있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외모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 하는데, 뭐 그게 뭐 그렇게 큰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내 머리가 뭐 어때서 뭐 이렇게 생각을 해봤고,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거나 사람 만나는 것을 꺼리거나 그런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한 가정의 아주 딱한 사정에서부터 그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되죠. 이 여인이 한 사람 나오는데, 그 여인의 남편 되는 사람이 선지자가 되기 위해서 소위 말하면 신학교, 이 선지 학교에서 공부를 하다가 그만 그 아내와 두 아들에게 많은 빚을 떠넘기고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빚을 준 사람 채주가 와가지고 이두 아들을 송으로 데려가겠다 이렇게 하니까, 이 여인은 남편을 잃은 슬픔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더해서 아들 둘까지도 이 빼앗기게 되는 이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위기를 당할 때에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때 이 여인의 머릿속에 한 분이 떠올랐는데, 엘리사 선지자였습니다. 아마도 생각컨대 이 엘리사 선지자는 이미 죽은 남편의 선지학교 선생님이었으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서 하소연을 다 늘어놓았습니다. 여인의 이 딱한 이야기를 들은 엘리사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어떻게 하랴? 우리말로 하면은 뭘 해주면 좋겠어? 뭐 이런 말씀이겠지요? 이런 얘기를 들었던 이 여인은 아마 그 가슴 속에 많은 기대감이 생겼을 것 같습니다. 아, 내가 빚을 갚을 돈을 주시려고 그러나? 아니면은 저 선지자는 영향력이 상당한 분이니까 내 차주를 만나가지고 탕감해 줘라 뭐 이렇게 하시든지, 아니면은 이 아이들이 커서 갚을 능력이 생길 때까지 좀 기다려 주라고 하시든지, 하여간 이분은 보통 분이 아니시니까 이분이 나서기만 해도 아마 재주가 어떻게 할 수가 없을 거야, 아마 이런 기대감이 생겼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니까 엘리사 선지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돈을 줬습니까? 아닙니다. 체주를 만나서 무슨 여러 가지 사정하면서 미루라고 뭐 이렇게 사정을 해준 것도 아니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께서 이 여인을 위하여 해주신 것은 이 여인의 시각을 바꾸어 주는 거, 그거를 이 엘리사 선지자께서 해주셨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사는 데 있어서 시각을 바꾸어서 본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런 것이죠. 우리가 집에서라도 이렇게 어떤 컵이 있으면 컵에 담겨있는 그 물을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될 때에 그걸 보고 말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고 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물컵에 비어있는 부분을 보면서 속상해합니다. 에게게 이게 물이 절반밖에 없어?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거기에 그래도 남아있는 물을 보면서 와, 그래도 아직까지 반이나 남았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것을 바라보지만 우리가 어떤 시각에서 보느냐에 따라 우리의 생각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아마도 이 노르만 핀센터 목사님께서도 이 내용을 잘 아신 것 같습니다. 어느 날 사업의 실패로 어깨가 축 처진 중년 남자가 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탄식하며 하소연을 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마지막으로 목사님을 만나보고 이제는 죽을까 하는데 저는 이제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들으면서 살펴보니까 가지고 있는 것들을 정말 다 날렸어요. 사업을 하다가. 이제 목사님에게 얘기하고 죽으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께서는 무슨 특별한 말씀 해주시는 것 같지도 않고 백지를 몇 장 주시면서 당신 내가 주는 백지 거기에다가 지금까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것들을 차례차례 지금 생각나는 대로 한번 써내려가 보세요. 이렇게 했더니 이 남자가 턱 앉아가지고 한숨을 쉬면서 뭔가 끄석거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남자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 그래도 아직 내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날 사랑하는 아내가 있다. 아내 하고 적었어요. 그리고 나를 위해서 무척이나 걱정하고 염려하는 내가 사랑하는 딸이 한 명, 두 명, 세 명 이렇게 많이 있구나. 딸들 이름도 거기에 적었습니다. 그리고 나에게는 건강이 있고 뭐 생각해 보니까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몇 줄을 쓰기 시작하던 이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나가려고 합니다. 나가시려고요? 그랬더니 인사를 꾹꾹 하면서 목사님 감사합니다. 저는 여태껏 모든 것들이 다 없어진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지금 써내려가다 보니까 다 그대로 있고 그저 내가 가지고 없는 것은 없어진 것은 제 돈 하나 없어진 것밖에 없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가지고 있는 것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저는 아직도 가진 것들이 많이 있어요. 깨닫게 해주신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그 자리를 떴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이 여인도 그와 같습니다. 이 여인의 사정을 들은 이 엘리사 선지자는 그 여인의 시각을 바꾸어서 가지고 있는 것이 뭔지 생각하도록 만드는 질문을 오늘 본문 2절에 하시지 않았습니까? 거기 중간에 이렇게 나오죠. 네 집에 무엇이 있는지 말하라. 오늘 설교 제목을 여기에서 가져왔습니다. 당신의 집에 무엇이 없는지를 말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있는 것을 말하라고 말씀한 거였어요. 아마 이 여인은 이 질문을 받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았겠죠. 아, 우리 집에 뭐가 있을까? 그럴 때 퍼뜩 떠오르는 것이 기름 한 병이 있다는 게 생각이 났어요. 그런데 지금 자세히 보시게 되면 이 여인의 사고방식은 있는 것을 보는 그러한 여인이 아니고 없는 것을 보는 쪽으로 굳어져 있다가 보니까 여러분 어떻게 표현을 합니까? 여인의 대답이 이렇지요.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병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 뒤에다가 토를 하나 달지 않습니까? 토를 하나 달지요. 이 기름 한 병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여인이 지금 여기에서 대답하는 강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다는 데에 강점이 찍혀져 있습니다. 없다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여인이 지금 아무것도 가진 게 없습니까? 그러나 엘리사 선지자께서는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게 하고 그 그릇에다가 네가 가지고 있는 기름을 따르라고 이렇게 했을 때에 그 과정을 보시게 되면 이 여인은 참 남들이 알지 못하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가진 게 뭘까요? 어려움 중에 찾아가 하소연이라고 할 수 있는 엘리사 선지자가 바로 그 옆에 계셨고, 기름도 한 병이 있고, 거기다가 상당히 값비싼 그 그릇들을 무슨 염려하지 않고 다 믿고 적적 빌려주는 가슴이 따뜻한 이웃들이 그 주변에 많이 있었고, 아들이 둘이나 있어서 어머니를 지금 도와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보니까 지금 모자가 다 건강한 모습이잖아요. 어머니나 아들이나. 여러분, 이 여인이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 그런 사람인가요? 아닙니다, 여러분. 따져보면, 그리고 또 다른 각도에서 우리가 바라보게 되면은 이 여인이 아무것도 없다고 얘기하는 것은 자기 굳어진 생각일 따름이지 사실은 이 여인에게 많은 것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생활하다가 어떤 생각이 굳어져서 그 생각에 사로잡혀서 우리의 삶의 희망이 전혀 없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 그것을 새롭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생각을 바꿔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제가 조금 전에 저 셀폰을 이렇게 찾았는데 여러분, 셀폰을 많이 가까이 이렇게 하시잖아요. 셀폰을 보시거나 혹은 TV를 보면은 뭐 예를 들면 저 아시아나 아프리카 같은 이 가난한 곳에서 그저 집이라고 할 수 없는 그 초막 같은 데서 가족들이 옹기종기 모여가지고 살면서 뭐 거적대기 같은 거 하나 깔고 자고요. 그릇을 보면은 뭐 그릇이라고 할 수 없는 다 찌그러진 냄비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는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 걸 보면은 여러분, 우리 가진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옷도 얼마나 많은지, 얼마나 누리는 것이 많은지. 여러분은 가난한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은 굉장한 부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많은 것을 우리들에게 복으로 주신 줄로 생각합니다. 우리 입에 붙어 있는 불평도 여러분 간혹 가다가 여러 가지 불평을 할 때가 있는데 이런 불평도 다른 각도에서 바라보면은요 다들 이 감사의 조건이란 말씀이에요. 아, 집이 너무 좁아, 작아. 그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하나님이 가족을 많이 주신 거예요. 아니면 물건도 많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 감사하지요. 집이 너무 좁아. 그런 말 불평 같지만은 다른 각도에서 보게 되면은 우리는 말을 달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의 조건인 겁니다. 야, 이거 뭐 바빠가지고 죽겠네. 이거 정말 무서운 말이에요, 여러분. 그 말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여러분 보통 큰일 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도 여러분 아직도 쓸모 있고 나를 만나고 싶은 그런 사람들이 많고 그래서 할 일이 있고 가치 있는 존재라고 하는 그런 뜻인데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얘기입니까? 바빠서 죽겠다는 얘기 하지 마세요, 여러분. 젊은 사람들은 학업의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난 다음에 아, 나 이번 중간고사 때문에 무슨 시험 때문에 못 살겠어. 여러분, 그 말도 돌려놓고 생각해 보면은 아직도 공부하는 뭐 있어요? 젊음이 있고 뭔가 도전해서 시험 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새로운 일에 도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요 다시 중간고사라도 치는 이런 학생이 되어봤으면은 다시는 소원이 없겠어요. 매주 이렇게 설교하는 것 준비하는 것도 이 중간고사보다는 어려운 그런 면도 있지만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내가 중간고사 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어떤 분이 뭔가 도전하는 일에 망설이는 분이 있어서 제가 열심히 준비하라고 몇 가지를 안내하면서 도와주었더니 지금 한참 시험 준비 중에 있어요. 그분의 나이가 얼마인 줄 아세요? 그래서 60 넘어서 65세 정도 된 그런 사람입니다. 사실 그런 기회가 나이 60 지나서 있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굉장히 큰 축복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하는 불평도 생각을 달리하면요, 그 모든 것들이 감사의 제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바꿔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은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 정말 드리는 말씀의 요지가 남아있는데, 여러분 그게 뭘까요? 이 여인이 가진 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것뿐이었겠는가 하는 겁니다. 엘리사 선지자께서 너희 집에 뭐 있느냐 말하라고 요구할 때에 뭐 세상의 것, 세상 것도 그런 것들을 떠올리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런 질문을 엘리사 선지자가 했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엘리사 선지자는 이 여인이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생각함으로써 정말 훌륭한 것을 깨닫기를 원한 겁니다. 이 여인의 집에 무엇이 있는지 그걸 깨닫기를 원했는데, 이 여인의 집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몇 가지 외에도 뭐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여인의 집에 계셨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 너 뭐 가지고 있느냐 얘기할 때 여러분, 우리는 이 영적인 거, 심령적인 거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표면적인 것만 생각할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더군다나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이 여인과 그 아이들을 사랑하는 분이시고 그리고 전능하신 Almighty God,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그 여인의 가정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 여인이 그걸 발견하고 깨닫기를 바로 이 엘리사 선지자께서는 원하고 그 질문을 하셨던 겁니다. 하나님은 나의 인생에 계시고 나의 가정에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모든 고민을 끝나게 만드는 완결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그 안 계시면은 그 여인이 하는 모든 수고가 아무도 소용이 없어요. 기름이 있은들, 이웃집에 가서 그릇을 빌려온들, 무슨 아이들이 둘이 아니라 뭐 10명, 100명이 있다 한들 이거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녀의 가족들을 사랑하셨고 거기에 능력으로 역사하셨고 도우시자 그 기름이 계속 흘러넘쳐서 빈 그릇을 채우기 시작을 했고 그것들을 내다 팔아서 빚도 갚고 생활대책도 세울 수가 있었는데, 그 모든 것의 밑바닥, 그 원인이 되었던 것이 뭐냐면은 뭡니까? 하나님이 계셨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다 해결된 것이고,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은 아무것도 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더라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가장 중요한 영적인 지식이 있다고 할 것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은 오늘 특별히 본문 말씀은 2,500 년 전에 있었던 어떤 가정의 짧은 에피소드를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왜 성경 속에 이런 얘기를 집어넣어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읽게 하실까요? 아,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대. 그걸 그냥 알면 재미있으라고 그렇게 하시는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걸 우리가 읽게 하심으로 해서 그 여인의 집에도 하나님이 계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도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여인에게 가장 심각한 위기가 뭐냐고 하면은, 이 여인이 무슨 경제적인 위기가 있었어요? 아닙니다. 이 여인이 하나님께서 계시다고 하는 것은 깨닫지 못한 이런 이것이 진정한 위기였단 말씀이에요. 기름 한 병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나요? 전말이에요. 하나님이 계신데 그걸 모르는 이것이 이 여인의 진짜 위기였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 여인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런 여자였을까요? 성경을 보니까 그게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남편이 선지자가 되기 위해서 요즘 말로 하면 신학교에 가지를 않았습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선지자로 산다고 하는 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원래 모세 이후로 이 율법에 따른다고 하면은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은 소위 성전으로부터 그들의 생계를 다 꾸려나가는 것들이 공급되는 그런 가운데 있었어요. 그들은 제일 높은 하나님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선지자들은 제도권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제도권 그 밖에 있는 소위 말하면 지혜야 인사 같은 그런 비슷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성전들로부터 아무것도 받은 것이 없습니다. 그냥 거저 자기 생활을 하며 살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면은 그때그때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지 다른 무슨 생활 대책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런 말씀들이 많이 나오죠. 특별히 아모스 같은 선지자. 아모스 1장에 보면은 아모스 같은 사람을 두고서 두고아의 목자라고 이렇게 소개되고 있고, 여기 본문에 나오는 엘리사 선지자만 해도 12마리, 12결의 소를 몰면서 농사를 짓던 사람이 바로 이 엘리사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나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은 성전에서 받는 것들이 풍족하게 있었어요. 그래서 기본적인 생활은 다 꾸려나갈 수 있었지만은 북왕국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의 선지자들 한번 생각해,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권력청에서 생각하기를 이 선지자들 생활하기 어려우니까 그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이용을 하자. 그래서 선지자들을 모아가지고 야 내가 먹을 거 줄 테니까 내 통치권을 강화하는 그러한 설교를 하라. 그러한 예언을 해라. 그리고 내 비위에 거슬리는 그런 예언을 하면은 안 된다. 이렇게 하니까 아 눈치를 보면서 거기에다 굴종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자들이 그 비위를 맞추는 엉터리 예언을 선포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구약 성경이 많이 나오지 않아요. 그게 구약 성경에 많이 나오는 거짓 선지자들의 모습이었더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북왕국 이스라엘인데 여러분 북왕국은 아시는 대로 남왕국, 북왕국, 여로보암, 르호보암 이렇게 나누어지지 않았습니까? 여로보암이 왕이 돼가지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다 없애고 난 다음에 그 동네에서 선지자로 산다고 하는 것은 쉽겠습니까, 여러분? 아주 아주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정말 여호와 하나님을 참되게 경외하는 사람이 아니면 하루도 버티기 어려운 그 북왕국에서 선지자로 사는 그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여인의 남편이 폭탄 선언을 하는 겁니다. 야, 난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돼야 될 건가 봐. 그러니까 내가 지금이라도 늦게라도 선지학교에 가야 되겠어. 이 얘기, 남편의 얘기를 들을 때 이 여인의 가슴이 설렁 내려앉았겠지요. 그럼 우리 뭘 먹고 어떻게 살라고? 그런데 이 여인은 아주 담대한 모습으로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합니다. 당신의 뜻이 그렇다면 당신 엘리사 선생님이 계시는 그곳으로 가세요. 우리 가족들이야 어떻게 해서든지 호구하면 될 거니까 그저 입에 풀시린들 못하겠나고 그렇게 동의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 여인의 남편이 선지자가 되겠다고 하는 그 길을 가라고 할 때에 가족된 이 아내된 남편이 이 남편에게 이 아내가 동의해 준 것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여러분 이 여자가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까? 믿음 있는 사람이었어요. 어느 본문 1절 말씀에 보시게 되면은 이런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엘리사에게 찾아가서 하소연할 때 보면은 내 남편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당신도 아시는 바요. 엘리사 선지자님 아시지 않습니까? 제 남편 이미 죽었지만은 제 남편은 그렇게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분이었는 걸 당신도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 남편 딴 것은 몰라도 굉장히 잘 믿던 사람인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보게 되면은 이 여인도 아주 상당한 믿음이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남편에게 그 길을 가라고 기꺼이 동의를 해줄 그러한 정도로. 그리고 나중에는 엘리사 선지자 앞에 와가지고 남편의 그 믿음에 대한 것을 얘기하면서 어떤 도움을 구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줄 그러한 정도로 굉장한 결단력도 있고 믿음도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살다 보면은 어려운 일이 다가오게 되니까 그 믿음이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겁니다. 여인을 보세요, 이 여인을. 우리 집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이러면서 믿음 없는 다른 사람과 똑같이 당황하고 똑같이 눈물 흘리면서 믿음의 그 위력을 전혀 나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들이 하나 깨닫는 게 있죠. 하나님은 하나님 부르는 거,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하는 그거하고 인생을 살아가는 구체적인 많은 여러 가지 사고가 생기고 사건이 생기고 어려움이 다가오는 그 삶의 현장에서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겨나가는 것하고는 여러분 차원이 다른 얘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모르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도 아니었지만은 이러한 상황에서 이 여인의 노래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자기 집에 계시는 하나님을 떠올릴 수가 없었단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집에 무엇이 있는지 말하라. 이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우리에게 한번 한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어요? 엘리사가 듣고 싶은 대답이 무슨 기름 한 병이었습니까? 그 대답이었습니까? 결코 아닙니다. 선지자님, 생각해 보니까 저희 집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계십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이 선지자가 듣기를 원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집에는 뭐 있느냐고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뭐 우리 집이요, 집도 한 칸 있고요,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아주 똑똑한 우리 애새끼들도 있고요. 물론 이렇게 대답하실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은 그것도 중요한 것이지만은 결정적으로 우리가 대답해야 할 것은 나에게, 내 인생에게, 내 집에, 내 가정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런 대답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만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날 그 여인에게 인생의 전환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기름 한 병밖에 없는 줄 알았더니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을 이렇게도 사랑하시는구나. 그녀와 그녀의 아들들은 그날부터 자신들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인해서 큰 용기를 가지게 되었을 것이고 두려움 없이 인생을 살아나가게 되었을 겁니다. 앞에 있던 엘리사 선지자는 이 일로 인해서 희망이 꺼져가는 한 가정을 다시 일으켜 세웠을 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눈을 열어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거룩한 열매를 맺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요새는 정말 희망이 없는 것 같죠? 주변에 많은 분들이 뉴스 보기가 걱정된다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경제 사정도 많이 어려워졌다고들 하고 많이 올라갔다고들 비싸졌다고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 경제 지표들이 참 어렵게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체험하고 있는 바입니다. 한국교회와 이민교회를 향한 공격도 너무나도 심해지고 있습니다. 영적인 토양을 보세요. 여러분, 너무 척박해지고 있다고들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이 반밖에 없어. 그렇게 보는 눈으로 보면 우리에게 희망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제부터 믿음의 눈을 가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눈을 가져야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우리와 같이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가족에 계실 겁니다. 우리 교회에 계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한국교회와 이민교회가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의지한다고 하면 다시 일어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쓰러진 인생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가정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회복되게 될 것이란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가정의 달을 지나고 있는데 이 귀한 주일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깨닫게 되기를 바라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승리하게 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미국에 살고 있지만 이 미국이 전쟁 중에 있잖아요. 세계 최강이라고도 볼 수도 있고 하도 넓은 땅이라 직접 느끼지 못할 뿐이지만은 핵의 위험이 있고 미사일이 여기저기 날아다니는 그러한 전쟁 속에서 누가 우리를 막아줄까? 어떻게 이 나라를 지켜나갈 건가? 아무리 최강의 군사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은 여러분 사람은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면 누구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인간적인 희망이 없을 것 같을 때 여러분 하나님은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에게 개입해 주실 겁니다. 결코 우리 하나님은 졸거나 주무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도외시하지 않으실 그러한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두 가지의 믿음이 있잖아요. 하나 있는 것 같은데 아무런 열매가 없는 죽은 이런 믿음이 있고 또 하나 역사하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믿음의 역사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믿음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꿈틀거리고 현장 속에 열매로 나타나고 역사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할 겁니다. 내가 주여 주여 부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같은데 인생의 구체적인 국면 아래서는 아무것도 못하고 나가 떨어지고 있느냐, 아니면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깨닫고 그 하나님을 현장에 적용하고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우리가 목도하면서 찬양하며 사는 그런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냐.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엘리사와 그리고 여기에 나온 이 여인의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이 여인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했지만은 구체적인 상황에 맞닥뜨리게 될 때는 너무너무나 무기력한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죽은 믿음이죠. 그러나 엘리사 선지자는 그릇을 빌려다가라도 따르면 하나님이 도우실 줄로 믿는 그 믿음에 살아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를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생각해 봐야 할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소위 말하면 심리학을 뛰어넘어 신앙의 영역 안으로 들어가는 이런 믿음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심리학의 영역은 이런 거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에게는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많이 있어. 넌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을 거야. 스스로 뭐 자기 최면에 빠지는 그러한 것들. 그거는 심리학의 어떤 그 영역에서 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자기 최면에 걸려가지고 빠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걸 뛰어넘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고 내 속에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신학의 영역 안에 우리들이 들어가야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세요. 우리 믿지만은 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결정적인 변수로 그 하나님을 모셔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 의지하며 사는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변 사람들은요 우리 형편에 공감해 줄 수는 있지만 우리의 형편을 해결해 줄 사람 없습니다. 울어줄 사람은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해결해 주지는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 문제에서부터 시작해서 살아가는 모든 문제 속에 개입하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시고 채워 주시고 살펴 주시고 인도하셔 주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 아니겠어요? 그동안에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은 아니었지만은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내 삶 속에 체험하지 못했었는데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것, 내 속에서 일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 이걸 조금씩이라도 구체적으로 느끼고 체험하는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의 그 신앙이 이런 살아있는 신앙이 되기를 바라고 우리 모두가 그런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계속 기도해야 될까요? 그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듣기 원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또 그래야만 하나님의 은혜도 우리에게 계속될 것이고 여러분 열심히 더 기도하면서 우리 중에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여러분의 생활이 어렵고 힘들지만은 나는 하나님과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나는 그분만 따라갈 거예요. 그분만 의지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인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우리가 가게 된다면 우리의 행할 길 환해지는 것처럼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다 그렇게 살아 일어나시고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이 더불어서 찬송함에 나가게 되는 귀한 성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머릿속에 우리가 담아두는 하나님의 개념과 지식으로만 아는 신앙과 하나님을 부르기는 부르지만은 현장에서 너무나 무기력하고 연약한 이러한 모습들이 이게 저희들의 자화상이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이 모든 것을 다 던져버리고 살아서 우리 중에 계신 하나님을 깨달을 뿐만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고백하면서 달려가는 믿음을 우리 교회 온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발좌치만 성령 따라 가라 사는 우리들이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제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예물과 시간과 재능과 모든 것을 바칩니다. 주님 뜻대로 사용되게 하옵소서. 이 한 주간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가정과 생업과 관계하는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늘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겸손히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더 은혜로 채워지게 하시고 매일같이 성령님의 역사로 사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분들, 연약하신 분들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강건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평안과 평강의 복을 주시기 원합니다. 온 성도들의 가정에 은혜와 평강을 주시고 더욱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고범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이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우리를 늘 복된 곳으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아름다운 역사가 주님의 몸된 이 귀한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